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끊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해 회담과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과 같은 의제를 북측이 제기할 경우 가능하다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 회담이 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회동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시리아 등 안보 현안과 기후변화 협약, 또 양국 간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중국 정상이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중국 상무부가 자신들에게 팩스로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법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최근 제재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안보리 새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의 총량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하고 정제유의 경우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은 북한에 정제유 제품을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어젯밤 중부 이스파한주에서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해 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명은 경찰서에 침입해 총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또 이스파한주 호메이니 야샤흐르 지역에서도 11살 소년이 숨졌고 나자프 아바드 지역에서는 혁명수비대 대원 한 명이 사냥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31일 밤 반정부 시위로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에 나서는 것은 자유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중부지역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인근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106명이 탈옥했고 이 가운데 27명이 잡혔습니다. 폭동은 무장한 수감자들이 상대편 갱단에 머물고 있는 동을 침범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의 교도소는 수감자에 비해 교정 인력이 크게 부족해 폭동이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방문 계획이 1월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계획에는 펜스 부통령 방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러드 에이건 펜스 부통령 비서실 차장은 펜스 부통령이 이달 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에 대한 핵 타격을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에 그쳐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선박이 잇따라 억류된 가운데 이들 선박들은 모두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에 대한 핵 타격을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연계 선박을 잇따라 적발한 한국 정부에 감사의 표시도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일 미국 본토 타격 위협 등을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 권한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또 한국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환영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리는 한국 당국이 최근 북한과 거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잇따라 적발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제재 회피와 밀수를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절대 조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비슷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 운반선 코티호를 지난달 20일 평택항에 억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옮겨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로 미한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와 병행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맹의 핵심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이 미국과 한국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는 핵 위협을 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제스처를 보인 점이 두드러집니다. 과거 북한의 입장이 주로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이른바 통미봉남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통남 봉미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신년사에서 나타난 통남 봉미가 이 미한 동맹을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것이 미한 동맹의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과 핵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빠진 남북 대화는 자칫 대북 압박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제스처가 이 미한 동맹의 북핵 공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비치는 등 이른바 대화 공세를 펼쳤고요. 한국 당국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히는 대목에서 민족 자주와 우리 민족끼리 원칙, 외세의 간섭 배제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때문에 미한 동맹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와 대북 압박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하느냐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이로써 파탄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해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미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고 핵 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북한의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결국 이 미한 두 나라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신년사에 호응해서 남북 간 대화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공조와 상호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당장 올림픽 이후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만 해도 미국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이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 위원장은 한국 당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며 연합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년사의 전반적인 기조는 핵무력 완성을 강조하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두드러집니다.
예. 자, 이번 그 신년사를 통해서 본 이 미북 간의 대화 전망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핵 선제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성격에서 나온 것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미북 간 대화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이 한국에 대한 유화 신호들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시도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입증되지 않은 핵미사일 역량을 훨씬 더 큰 대가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하면서도 한국에는 유화적 신호를 보내는 데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김정은의 서곡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남북 직접 대화 제의는 수십 년 된 미한 동맹을 이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긴장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핵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접근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의지를 약화시키고 미국과 한국 간 불화의 씨를 뿌리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어떤 대화에서도 제재 완화 또는 주한미군 감축 등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다른 핵자산을 지렛대로 유지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결하거나 포기하겠다는 타협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김정은은 미국을 책망하면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핵 타격 단추를 책상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장거리 도달이 가능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위협을 지렛대로 이용해 제재 완화와 같은 이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국,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보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한국에 제한한 뚜렷한 화해의 손짓은 미한동맹을 난처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외교 전문 잡지 디플로맷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의지를 내비치며 이에 대한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대가를 늘어놨는데 이는 북한의 ICBM 역량에 위협받는 미한동맹에는 너무나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 미한 군사훈련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을 수는 있지만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북한의 올림픽 평화제의는 지난해 북한의 핵 위협 중단 방안을 놓고 이미 얼룩진 바 있는 미한 동맹을 시험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태도 변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호주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 로인 인스티튜트의 유안 그레이엄 국제안보 프로그램 국장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에 내비친 유화적 손짓은 항상 어떤 종류의 적대적 코팅으로 쌓여져 있고 핵 프로그램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엄 국장은 또 남북한이 합의를 맺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더라도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잠수함 기동 또는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의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하루 만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조 장관은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 당국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제의와 관련해 북한 측과 사전에 교감은 없었으며 북측이 입장을 밝혀오는 대로 협의를 통해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며 이날 제안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지 불과 28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회담이 열리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에 그쳤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2일에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 28명, 2013년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해에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는 10여 명씩을 기록했지만 한자릿수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6년 9명 이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120일간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자 입국이나 이제 탈북자 난민이 입국하는 부분에서나 있어서 좀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who leave North Korea have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북한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가족과 친구, 지인이 있으며 한국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선박이 잇따라 억류된 가운데 이들 선박의 실제 운영 회사는 모두 중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유류 저장소가 있는 북한의 항구에서는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억류한 코티호의 소유 회사는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 매니지먼트입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코티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다렌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운영주가 중국 회사였습니다.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의 주소지는 랴오닝성 다렌 중상구였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역시 중국의 국가번호인 86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각 선박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는데 이때 운영회사의 명칭은 물론 국제해사기구 번호와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코티오는 지난달 22일 한국 평택항에 억류될 때를 비롯해 지난달 17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이 운영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은 코티오를 비롯해 최소 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코티오와 글로벌 드림호, 코야호는 파나마 선적이었고 페이스호와 킴벌리호는 홍콩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소유 선박들을 운영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에 억류된 또 다른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역시 홍콩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회사는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운영회사는 라이트하우스 쉼 매니지먼트로 주소는 광둥성 광저우 판이구였습니다. 뷰에이는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 남성과 연결이 됐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유류 운반선인 코티오와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등과 만나 정유 제품을 넘긴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지난 10월 북한 선박 3정 2호에 정유 제품 600톤을 건넸으며 코티오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와 항적이 유사해 유류 거래 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지난 31일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타이완 기업이 임차한 선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중국 회사의 소유인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건 타이완 기업이란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타이완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그룹은 마샬 제도에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고 같은 결의를 통해 북한에 판매한 정제유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한편 양과 금액을 매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유류운반선 예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유류 제품이 공급된 의혹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지만 1일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금액을 보고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유류 저장소가 있는 남포항에서는 배들의 움직임이 관측돼 해상 유류 거래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을 통해 남포의 유류 저장소와 인접한 항구에 지난달 11일과 19일, 27일, 31일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최소 4척의 선박이 입항과 출항을 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11일 사진엔 비어있던 지점에 19일 약 80에서 90m로 추정되는 선박이 등장했고 27일엔 같은 자리에 길이가 더 짧은 선박이 들어섰습니다. 또 31일 사진에선 새로운 선박이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맞댄 형태로 정박해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실은 것으로 전해진 지난해 10월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0월 8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약 90m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지만 19일에는 해당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4일 이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가 3일 만인 27일엔 다시 빈자리가 됐습니다. 다만 27일 사진에는 새로운 선박이 또 다른 자리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선박의 움직임만으론 실제 유류 거래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이 북한 내부 운송 등에 동원됐거나 유류와 상관없는 물품을 실어 날랐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 항구들에서 최근 선박의 정박과 출항이 크게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분명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항구에는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7개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지만 이후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 항구의 선박 저반 시설도 계속 확충돼 선박 여러 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북한 반체제 작가의 작품이 미국의 저명한 비영리 단체가 수여하는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폐쇄된 일당 독재 국가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반체제 작가인 반디의 단편 소설집 고발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아스펜 인스티튜트 산하 아스펜 워즈가 올해 신설한 아스펜 워즈 문학상 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아스펜 워즈는 이 소설집이 북한 정권 아래의 삶을 강렬하게 묘사한 매우 감동적이고 괄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집에 담긴 7편의 단편 소설들은 가장 엽기적이고 끔찍한 독재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폐쇄된 일당 독재 국가의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일 뿐 아니라 그 같은 비인간적인 여건 아래서도 지속되는 인간미와 충만한 내부 생활에 대한 희망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펜 워즈는 오는 4월 10일에 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디의 소설집 고발은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처음 출판됐습니다.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는 북한의 공인작가단체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탈북자를 통해 원고를 외부 세계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를 입수해 책으로 출간했던 서울의 민간단체 행복한 통일로의 도희윤 대표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반디를 구소련 반체제 작가인 솔제니친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북한판 솔제니친의 탄생이다. 구소련 시절에 외부의 책을 발간하게 했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분이죠. 솔제니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초의 반체제 작가의 현역 작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디의 소설집 고발에는 아버지 때문에 온갖 차별을 받는 남자 주인공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다룬 작품 탈북기와 아이가 창밖으로 보이는 마르크스와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자 커튼을 달았다가 평행에서 추방당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유령의 도시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단편 소설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된 이후 일본과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출판됐습니다. 특히 영국 작가들의 단체인 영국 펜이 선정한 2016년 하반기 펜 번역상 수상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해외문학 월간지인 월드 리터러처 투데이가 발표한 2017년 주목할 만한 번역 도서와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이 선정한 2017년 최고의 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지만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탈북자들의 마음 한구석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는데요. 서울의 김현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윤병아, 언니야, 어떻게 잘 지내니? 여기 서울도 많이 추운데 지금 그것은 더 많이 춥겠구나. 요즘 들어서 북한에 남아있는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곳에서 언니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네.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은혜 씨. 지난 2005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태북한 은혜 씨가 북한에 남겨둔 동생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머지않아 우리가 만날 날이 꼭 올 거야.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 잃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남아서 꼭 만나자. 보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명아 누나, 순아 누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 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그러나 새해에는 좀 더 밝은 소망을 가지고 어려워도 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고난의 행군 시절 남한 드라마를 보다 보위부에 걸려 탈북하게 된 박광일 씨는 자신의 탈북으로 수용소에 보내져야 했던 부모님에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새해도 몸 건강이 어렵지만은 잘 지내시고 그렇게 잘 있다면 또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운 곳에서 모두 잘 계시는지요? 여기도 추운데 그쪽은 아마 더 추우니까 또 뜻이 지내는지 걱정이 가고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도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을 건데 이 악물고 꼭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북한군 7군단 소속 중대 정치지도원을 지내다 고난의 행군 시절 7살짜리 딸아이애를 데리고 남한에 온 김나영 씨. 한국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장인 김나영 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오빠들에게 힘을 내 견뎌달라고 말합니다.
큰 오빠들은 직책에서 은퇴할 나이도 된 것 같은데 보지 못하니까 해마다 나이로 이렇게 세보면서 큰 오빠, 둘째 오빠는 은퇴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지금 중국에서 그 연휴도 다 수입 중단하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가족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진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서 좀만 더 힘내고 살아주세요.
김일성 대학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탈북한 김지영 씨는 소식이 끊긴 삼촌에 대한 걱정과 그리운 분입니다.
삼촌, 2017년이 다가고 또 2018년이 왔네요. 그런데 작년에 소식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걱정이 돼.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또 괜히 더 부담될까 봐.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삼촌도 오래 건강하고 그리고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을 한번 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보고 싶고 항상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날까지 아프지 말고 가족들 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2008년 탈북해 현재 성균관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손모 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어머니와 형이 꼭 건강하게 살아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이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새해에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언제건 다시 만날 거니까 또 한 해도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어.
북한의 여동생 가족과 남동생 가족을 남기고 딸과 함께 지난 2005년 탈북한 김희영 씨의 바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떠났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려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다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 건강해서 잘 지내고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 잘 챙기고 서로가 다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생존해 있기를 바란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소탕의 미온적인 파키스탄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또 새해 벽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중국 시위를 벌였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처음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 동안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밖에 준 게 없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바보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그들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쫓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도움은 거의 없었다. 더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파키스탄을 비판한 배경은 뭘까요?
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 조직 소탕을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퇴한 탈레반 등 극렬 단체들이 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웃나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지난 2011년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된 곳도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파키스탄 정부가 이 테러와의 전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에 협조하는 모양새만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테러 분자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특히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밝히는 연설에서 파키스탄이 탈레반 관계자를 비롯한 테러 분자들을 계속 숨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파키스탄은 많은 걸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파키스탄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직후에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이 의회가 2016 회기연도에 승인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2억 5천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8월 미 정부는 파키스탄이 테러 조직 퇴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동의할 때까지 이 예산의 집행을 임시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파키스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에 데이비드 헤일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들여서 항의했습니다. 예, 테미나 잔주와 파키스탄 외무차관이 헤일 대사에게 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걸로 주요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샤히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가 이날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외무장관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오늘 이와 관련한 국가안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이 마련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의 해명이 있었나요?
네, 파키스탄은 대테러 작전에 할 만큼 했고 미국의 원조 중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프 외무장관이 현지 주요 TV 매체인 지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미국에 말했다면서 그래서 더는 안 된다. 트위터 트럼프의 트윗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실무 책임자인 파키스탄 국방장관도요. 반테러 동맹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지상 공중 통신과 군기지 정보 협력을 대가 없이 미국에 제공을 했고 이를 통해서 알카에다를 섬멸했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불신과 비난만 주고 있다라고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새해 벽두,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홍콩 시민 수천 명이 중국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만 명 이상, 또 경찰 집계로는 6,200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요. 시민들은 홍콩을 보호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정부청사 앞 시민광장에서 국기 계양대로 돌진하다가 진압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예, 이 홍콩을 보호하라 무슨 뜻일까요?
네,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광선강 고속철도 종착역인 이 시주룩역에 중국 본토법을 집행하려는 계획에 항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요,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 달 입법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을 방침입니다.
예, 그 기차역에서 중국 본토의 법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중국 법에 기반해서 이 입출경 출입국 검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지난 1997년 홍콩의 관할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갈 때 입출경 검사는 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생기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입법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의결하면 이 시주룩역에는 중국 보안요원과 역무원 최대 200여 명이 상주하면서 세관 검역 등을 포함한 입출경 검사를 중국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홍콩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콩 내부에서 중국 법을 적용하는 건요, 중국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장담한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허무는 거라는 게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의 판단인데요. 이번 조치가 결국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지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최근에 홍콩의 자치권이 점차 제한되는 그런 양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일국 양제의 핵심은요, 바로 현지 당국을 이끄는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자는 건데요. 이 행정장관 직선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이 최근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구성 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이 본토 정부가 사실상 선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해 3월 간접 선거를 통해서 친중국 성향 정치인인 캐리 람 새 행정장관이 뽑혔는데요. 이 7월 람 행정장관 취임 행사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선서식을 주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소재 휴양지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송년 휴가를 보내고 신년 첫날인 어제 저녁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성탄절 전에 휴가를 떠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연방의회가 보내온 세제 개편 법안에 서명한 뒤에 바로 마라라고로 떠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주로 골프를 치면서 보냈고요. 12월 31일에는 송년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업무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시급한 그 과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해가 가기 전에 학수 고대하던 세제 개편안을 성사시킴으로써 한숨 돌렸는데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다른 현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대외 현안을 제외하고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산안 처리, 아동 건강 보험 연장, 영장 없는 감청 허용 문제, 그리고 다카, 이렇게 이민 관련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안 처리 문제가 시급한데요, 이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결의안 형태로 임시 예산안을 짜서 연방 정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9일 자정까지 정식 예산 법안이나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합니다.
예, 또 아동건강보험, 또 영장 없는 감청 허용 부분도 빨리 처리해야 할 현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동건강보험은 지난해 시한이 됐고요. 영장 없는 감청은 어제가 시한이었는데 연방의회가 효력을 임시로 연장해 놨죠. 자, 이걸 어떻게 할지도 문제인데요. 자, 그 밖에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다카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서 하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 다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 운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인 민주당은 이 다카 해결을 다른 현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측 기본 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사입니다.
예, 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들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 보장 제도로 손보는 문제가 있고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인프라, 즉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사업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을 돕는 8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해 기금 조성도 현안입니다.
예. 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연방 의회와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처리를 해 줘야 해결되는 현안들이 인데요. 세제 개편안 경우는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해서 새해 국정 운영 전략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할 이유, 바로 올해치를 중간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에 장악하고 있지만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점 사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처지입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 차이가 51대 49로 더 좁혀진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예. 자, 세계에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막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영하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엔 영하 24도, 낮엔 영하 8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상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0도, 사리원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낮 기온 영상 4도, 풍산 아침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9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낮 기온 0도, 삼지연 영하 26도, 낮 기온 영하 13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자, 1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끊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해 회담과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의제를 북측이 제기할 경우 가능하다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당국 회담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회동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시리아 등 안보 현안과 기후변화 협약, 또 양국 간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중국 정상이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중국 상무부가 자신들에게 팩스로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법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최근 제재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어젯밤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에서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해 어린이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사냥총에 맞아 숨진 혁명수비대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이 반정부 시위로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까지 더하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시위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이란의 적들이 현금과 무기, 정치, 정보기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은 항상 이란을 타격하고 침투할 기회와 틈새를 찾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당한 때에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란 국민이 마침내 잔혹하고 부패한 이란 정권에 대항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어리석게 이란 정권에 준 돈이 그들의 주머니와 테러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국민은 먹을 것이 없고 물가 상승률은 높고 인권은 없다면서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국을 강하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슬라마바드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어제 데이비드 헤일 미국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항의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만 미국을 기만했고 테러 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며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방문 계획이 1월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계획에는 펜스 부통령 방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